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치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을 말하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더 이상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과 당연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의 이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도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봉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울 것이며 어떤 사람을 교회 봉사자로 세울 것인가 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지도자를 뽑는 것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이 요구하는 가장 큰 건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도 세상의 기준과 같은 그런 능력이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능력을 기준으로 첫 번째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교회는 인격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인격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요새 말로 하면 감독이란 무슨 목사나 장로를 뜻합니다. 에피스코포스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원래는 감시인, 감독자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이제 뭐 또 보호자, 후견인, 심지어 신들에게도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단어 에피스코포스를 썼어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다섯 번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한 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목회 서신에 나오다가 베드로전서에서는 2장 5절에 이 감독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그분께도 이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헬라 문화권에서는 공직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어떤 리더십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당연히 능력 있는 자, 리더십을 갖춘 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1차적으로 이런 기준들이어야 한다 이걸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 요새 말로 하면 이게 뭐 목사나 장로가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위해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취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한 결코 자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2절, 3절, 4절, 5절을 같이 쭉 읽어볼까요? 그 자격에 관한 게 뭐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여기 감독, 우리가 말하는 그 목사나 장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장로라고 부르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과 에피스코포스를 섞어서 써요. 그러니까 신부는 장로, 장로는 엘더,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나이 든 분들, 경륜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분을 장로라고 하고 직분, 그분들에게 어떤 책임,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할 책임이 주어지면 그게 감독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감독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장로가 감독의 일을 맡았던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그런 감독으로 세워지는 교회 지도자로, 뭐 오늘날 목사나 장로로 세워지는 조건이 있다면 첫째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뭐 이런저런 비난거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감독직, 교회 지도자로서는 부적격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 특별한 겁니까? 한 아내의 남편. 그 당시에는 뭐 중혼도 많고 또 처벌 많이 두던 시대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부일처라고 하는 성경적 큰 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남편, 한 아내의 한 남편이어야 한다. 뭐 여기저기다가 무슨 뭐 가정을 차려놓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절제한다, 신중하다, 단정하다. 이거 다 뭐 인격적인 요인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한다. 손님들,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환대할 줄 아는 것, 사람들을 잘 이렇게 맞아들일 줄 아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즐겨야 되는 것이죠. 뭐 가르치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을 이걸 뭐 자꾸 탐한다든지, 이게 무슨 뭐 술에 인이 박혔다든지,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건 안 되겠죠. 구타하지 않는다. 특별히 이건 뭐 아내나 자녀들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 다른 사람을 뭐 패고 다니는 무슨 뭐 폭력배가 아니라면 가정에서도 이런 폭력적 행위, 더 나아간다면 폭력적 언사도 안 되겠죠. 구타야 뭐 작은 상처를 남기지만 잘못 폭력적인 언어는 자녀들이나 뭐 아내 배우자에게 일생 씻기지 못할, 잊어버릴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다. 그렇죠. 잘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잘 품고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다투지 않고 언쟁하지 않고 논쟁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시비하는 것 버리지 않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거 여러분 말보다 뭐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다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근데 어쨌건 결론적으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장 큰 이제 사인이 있다면 자녀들이 순종적으로 부모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으로서의 어떤 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좋은 아버지인지 좋은 남편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집에다가 다 가화만사성 이런 한자 글귀를 써놓고 했습니다. 집에서 화평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이런 질서나 이런 것들이 무슨 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어쨌건 우리는 그런 인격들이 가정에서 검증된다는 것을 압니다. 밖에 나와서 아무리 거룩하고 뭐 성결한 채 해봐야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과의 관계에 그런 게 없다면 그건 뭐 한낱 위선자에 불과할 것이고 그래가지고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가정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도 이게 목회자나 또 교회 지도자들의 가정은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뭐 그 연장선상에 있어야지 이렇게 뭐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족들한테는 뭐 쌀쌀한 바람이 부는데 밖에 나오면 늘 온화한 얼굴로 다닌다. 그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반드시 교회의 문제로 비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감독직, 그런 직분을 사모하는 건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일을 나는 한번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는 이런 이런 요건들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람의 능력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이 합당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검증한다면, 우리가 성경적 표현을 가장 쉽게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은사 쪽에 우리가 무게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성령의 열매 맺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그런 환경에서만 지도력을 우리가 검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인격이 드러날 때 그게 검증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겠죠. 6절 7절입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새로 입교한 자란 누구를 말하겠어요? 뭐 일천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겠죠. 최근에 무슨 예수를 믿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이렇게 새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도 조심하라는 것이죠. 지도자로 세우기에는 뭐 그 사람이 밖에서는 어떤 뭐 큰 직함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갓 나온 사람이나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일찍 교회에서 세움을 받아가지고 교만하여져서 마치 사탄을 나무라고 사탄을 정죄하듯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정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오면은 뭐 교회 나오면 우선 이렇게 자기가 확 바뀐 것 같잖아요. 뭐 그러면은 자꾸 세상을 정죄하게 되고, 아 이건 이래서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관용하는 마음이 이렇게 좀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보라는 그런 뜻이죠.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다 품을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함부로 지도적인 위치에 세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지도자를 잘못 세우는 게 큰 요인이에요.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요소를 잘 검증하지 않습니다. 목사들 면접할 때 뭐 사모까지 면접합니까? 애들까지 불러다가 면접합니까? 면접하는 것 자체가 우습죠. 그러니까 청빙제도라고 하는 요새 담임 목사를 세우는 그런 제도가 상당히 이게 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보면 전부 우선 보는 게 뭐예요? 학위부터 봐요, 학위. 박사학위 소지자인 거 아닌가? 네.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아이고, 박사하러 간다 그러면 바람났니? 너 바람났어? 한참 젊고 목회해야 될 나이에 무슨 공부하러 간다고 10년씩이나 틀어 앉아가지고 무슨 마치 그 지적인 바람이 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 신학을 하지 말라는 것도,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좌우지간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내가 자격을 갖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아, 뭐 신학에 대한 관심, 신학자가 되기 위한 열정으로 합격하는 것, 박사하게 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박사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라는 말이에요. 박사학위를 보자는 게 아니라 가정을 들여다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가정에서 아내하고는 잘 지내나, 애들한테는 존경받는 아버지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설교라는 능력을 너무 본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러니까 아무리 인격적으로 미숙하더라도 설교가 들리면 거기를 가요. 근데 다행히 요새 뭐 코로나 시대 때 설교는 이 설교 저 설교 들을 때가 워낙 많으니까 차라리 설교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인격이 제대로 된 목회자를 찾는 게 훨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요새 그게 차라리 어떤 성도를 만났더니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들은 교류, 강단 교류 잘 안 하지만 요새 우리는 매주 강단 교류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요새 그래요. 안 들리는 설교 된다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 좀 희화화된 얘기긴 하지만 이 시대가 꼭 설교 중심의 목회자를 찾기보다는 어쩌면 이 시대에 인격적인 목회자를 찾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쨌건 그 이렇게 선한 정글을 외인에게서도 얻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 평판이 자자하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안 믿는 사람한테도 그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 지금 요새 교회에서 뭐 그런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떻게 보면 밖에나 직장에서 평가를 해야 돼. 요새 뭐 직장에서 그 360도 다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 리더십들을 세울 때 어떻게 보면 360도 다면적인 평가를 위해서 직장에서는 뭐 그 다다못해 동네 이웃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느냐. 예. 그 아파트 수위는 뭐라 그러냐. 이런 걸 차라리 좀 듣고 오는 게 나을 거예요. 그 직장 상사나 후배들은 저분을 뭐라 그러냐. 그게 뭐, 와서 새가족 받았습니까? 뭐, 중직자 훈련 받았습니까? 11조 헌금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격을 따지는 것보다도 교회 리더를 세우는 훨씬 중요한 자격이라면 그게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예,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10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감독직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치리, 다스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집사라고 하는 이 디아코노스는 원래는 서브드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탁에 시중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직분으로서 이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은 청지기와 같은 뜻으로 썼어요. 그래서 원래 뜻은 뭐 둘로스 종하고 같은 뜻이지만은 이제 맡은 책임이나 맡은 직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게 집사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오늘날 익숙해졌습니다만. 그러나 그 디아코노스도 이 에피스코포스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자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도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지 않고 뭐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예, 사람들이 자꾸 어떤 이득을 쫓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무슨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이 장에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깨끗한 그릇에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득을 취하지 않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비밀은 둘만의 관계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한, 말하지는 안 될, 아니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비밀들을 담는 그릇 또한 깨끗한 양심에 담긴다는 거죠. 양심이라는 건 이건 우리 인격 전체를 사실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양심 실종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격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해봐야 참 젊은 세대들이 잘 듣겠나 싶어요. 예. 다들 지금 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지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과연 귀에 들어올까? 그러니까 귀에 말로 이래봐야 우리도 그렇게 안 살면서 말로 하면 더욱 귀에 안 들을 것이고 오히려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삶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런 말로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앞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외에 달리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뭐 돈을 사랑하면서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돈 남겨주는 게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어 있다면 자녀들에게 뭐 그보다도 더 큰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런 직분들을 맡기라는 것이죠. 시간 걸리는 거예요. 신앙에서 검증당하는 시간, 검증받아야 할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그냥 뭐 서류 면접하고 뭐 1, 2, 3차 면접하면은 사람을 금방 뽑겠지만 교회에서 한 지도자로 세워진다. 교회가 한 지도자를 우리가 뭐 선정한다고 할 때는 오랜 시간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한 10년 검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년 검증을 해도 사람은 또 세워놓고 나면 또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금세 직분을 받고 나서 바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이 담기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그걸 검증하지 못했던 그런 탓 아니겠어요? 자, 여자분들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은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여자분들도 초대교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분들도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자꾸 말을 만들지 않고 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시비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지도적인 역할을 만났던 두 여인이 이렇게 다투는 바람에 교회가 시끄러워졌던 게 그 요디아와 순두개와 하는 이 여인들이 잘 세워졌는데 이게 그냥 서로 질투하는지 어쩐지 싸우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절제해야 하는 것이고 절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단계로 가면은 절제, self-control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절제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가지 옷 두 개 살 수 있지만 하나 사는 것.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지만 더 하는 것.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안 불러 모으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그걸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게 절제 아니겠어요? 무능이라는 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절제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게 주변과 여러 가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여성들에게 지도자의 위치에 가려면 절제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된 자라 할 것이다. 변함이 없어요. 충성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농담하잖아요. 아부도 평생 하면 충성이라고. 네? 하다 말다 하면 아부가 되는 것이지만 처음 끝까지 아부하면 그게 충성이라고 얘기할 만큼 변함없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신앙적 태도라는 건 그런 충성하는 것, 책임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무슨 일을 맡겼는데 그게 변덕스러우면 안 된단 말이죠. 한번 시작했으면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참 뭐 우리가 아침 예배 흔히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이 그 자리에 변함없이 앉아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교회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뭐 늘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런 걸 우리는 충성스럽다고 말하고 그런 충성스러움이야말로 교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지도자로 뭐 나서고자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뭡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게 정말 그 시종여일 변함없음이 가장 큰 아름다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늘의 별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말하고 산이 뭐 산천 초목이 다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 해마다 그렇게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까닭은 어떻게 보면 변함없음, 시종여일함 이런 것에 대한 평가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잘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게 이게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우리 믿음이 다른 데 근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고 있는데 그 믿음이 큰 담력을 얻느니라. 큰 담력이란 그분 안에 그렇게 있기만 했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막 파동치고 요동치고 불안하게 만드는데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바퀴 살은 수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바퀴의 중심이 고요하듯 그렇게 고요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소명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사람을 낚아서 내가 무슨 뭐 내 이득을 취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 사람이 낚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다 서로 서로를 속이고자 눈을 그냥 부릅뜨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충성되이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을 주신데 그게 뭐냐면 담대함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변함없는 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믿음의 거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이런 신앙 때문에 아이들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입으로 말로 가르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으로 실컷 가르치고 실족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가 떠났는지 모릅니다. 주님,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입으로 전하는 사람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실망한 때문이겠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앞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랄 자녀들이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신앙 안에 이렇게 자라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따르는, 그리하여 주님 명령하신 대로 사람을 낚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람을 낚아서 주님께 인도할지를 친히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분별케 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주의 길, 확고한 믿음의 길 걷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